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5편 1절에서 22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봄은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임이로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만싸우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아멘.
지난 3일도 평안하셨는지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태도를 지니고 살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번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은 선을 행하는 거류민과 나그네의 삶을 살아간다. 우리의 세상의 가치를, 우리는 세상의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낯선 자, 거류민과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 깨어있지 않으면 세상에 동화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목적은 욕망과 탐욕의 물결이 넘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함입니다. 이 땅을 목적으로 삼지 않는 우리의 태도는 세상 사람들에게 낯설고 때로는 이상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선한 행실이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는 통로가 되며 그리스도인을 향한 사람들의 오해와 비방의 말을 막는 강력한 변호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비번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종과 같이 섬김의 삶을 살아간다. 하나님의 종과 같이 섬김의 삶을 살아간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유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죄에 매어 살았을 때에는 죄를 짓지 않고 싶어도 늘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선한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과 무관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는 방종과 탐닉이 아닌 섬김의 삶으로 귀결됩니다. 하나님의 종은 섬김에 자유롭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섬기지 못할 사람, 섬기지 못할 이유, 섬기지 못할 장벽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으며 우리가 섬김의 삶을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7번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복음 안에서 해석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갑니다. 비록 종이라는 신분으로 부당한 고난을 당할지라도 복음 안에서 자신의 삶을 해석하며 주님의 본을 따라 살아갈 때 그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습니다. 이 땅에서 거류민과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기보다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 어떤 삶의 무게도 주님께서 감당하신 죄의 무게와 비교할 수 없고 그 어떤 삶의 고통도 그리스도께서 겪으신 십자가의 고통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며 우리의 삶을 해석할 때 그 어떤 삶의 무게 속에서도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능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2번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과 베드로전서 2장 21절을 암송해 보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우리 함께 천천히 암송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2장 21절입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고난 중에도 우리의 본이 되시는 주님을 따라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영과 진리로 23번째 시간입니다. 함께 살펴볼 말씀은 시편 25편입니다. 시편 25편은 다윗의 애가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슬픔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지만 실제 삶 속에서 감사와 기쁨의 감정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슬픔과 괴로움, 답답함과 무기력함 등을 경험합니다. 코로나19의 상황이 처음의 기대와 달리 장기화 국면에 들어가며 많은 사람들을 우울감과 두려움으로 몰아갔습니다. 이와 같은 분위기 속에서 작년 한 해 대한민국에 불었던 트로트 열풍에 대하여 한 사회학자는 국민들이 트로트를 통하여 한 풀이의 카타르시스를 경험하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지만 때로는 슬픔의 노래를 부를 수 있고 목 놓아 울 수도 있습니다. 다윗의 애가를 통하여 슬픔과 괴로움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를 배우고 우리의 애가를 찬양으로 변화시켜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시간 되기를 기대합니다. 1절에서 7절은 시편 25편의 1연에 해당하며 다윗의 기도를 담고 있습니다. 시편 25편이 애가인 것을 생각하며 각 단락의 소제목을 우리에게 익숙한 복음송 제목으로 붙여보았습니다. 1절에서 7절을 주만 바라볼지라는 주제로 살펴보겠습니다. A번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어떻게 본다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을 우러러 보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25편은 답관체 형식의 개인 탄원시 애가입니다. 답관체란 문자적으로 머리를 밟아가는 체라는 뜻으로 한 시의 행이나 연의 첫 머리에 알파벳 순서로 된 단어가 규칙적으로 등장하도록 지은 시입니다. 다윗은 고난 중에 부르는 애가의 첫 머리에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탄원시는 시인의 고통스러운 감정을 담아낼 뿐 아니라 고난을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태도를 엿볼 수 있게 합니다. 다윗은 고난 중에 부르는 애가의 첫 머리에 하나님을 불렀음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고난 중에도 자신의 신세 한탄을 먼저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25편을 주도하고 있는 감정은 괴로움과 애통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혼자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괴로워하고 혼자 애통하며 푸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해 애통하는 그 마음을 쏟아 놓습니다. 이것이 오늘 시편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슬픔을 마주하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우러러 본다는 표현은 구약 성경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품삯을 바라는 심정을 묘사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신명기 24장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생계를 위해 어렵게 일하는 사람이 그 품삯을 간절히 바라는 듯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러러 본다는 히브리어를 직역하면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가 됩니다. 우리는 눈앞의 상황으로 잠시 잠깐 낙심할 수 있지만 위를 바라보며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눈앞의 문제 상황이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게 방치해선 안 됩니다. 괴로움과 슬픔의 감정은 우리 마음에 불쑥 찾아올 수 있지만 그러한 감정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움 중에도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기도하며 말씀으로 우리 마음의 중심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애가가 절망에 머무르지 않고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B번입니다. 다윗은 수치를 당하지 않는 사람들과 수치를 당할 사람들을 어떻게 구별하고 있습니까? 2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대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며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원문에는 모든, 누구든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은 누구든지 수치를 피할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건강하든지 연약하든지 사회적 지위가 높든지 그렇지 않든지 누구든지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은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눈앞의 승리를 위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최후 승리를 위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다윗은 원수들이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하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당장 눈앞에 작은 성공을 두고 개가를 부르며 기뻐하겠지만 우리가 부를 승리의 노래는 영원할 것임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승리는 모든 일의 마지막에 그리고 영원히 주어질 것입니다.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하나님의 법을 떠나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마이클 호튼 교수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죄 가운데 태어나 평생을 죄에 이끌린 삶을 사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잠깐 잘 되는 것을 성공으로 여기고 승리로 여겨 개가를 부르지만 하나님의 법을 떠난 삶은 이 땅에서 잠시 잠깐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우리는 사람들 보기에 부끄럽다는 말을 종종 하면서 사람들을 의식하며 살아가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삶이 되지 않기 위해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10번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무엇을 간구하고 있습니까?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다윗은 하나님께 주의 도, 주의 길, 주의 진리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가르치소서의 원어적 의미는 단련시키다, 훈련하다입니다. 다윗은 단순히 문제 상황을 해결할 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다운 변화된 삶의 방식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 단순히 피할 길을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다운 길을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5절에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다음에 우리말로는 번역되지 않았지만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 히브리어 키를 삽입함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피할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다운 길을 간구해야 할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도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것까지는 잘합니다. 그러나 그때 기도하는 우리의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문제를 피할 수 있는 지혜를, 피할 수 있는 길을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단순히 피할 길이 아니라 그와 같은 고난과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시고 훈련시켜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고난 중에도 오직 주님만이 구원자 되심을 신뢰하며 주의 진리로 자신의 삶을 이끌어 달라고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이 계획한 대로 일이 되지 않는 것을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떠나 사는 것이 수치스러운 것임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말씀의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당장에 눈앞에 피할 길을 간구하지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님은 고난 중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D번입니다. 다윗이 주님께서 기억하시기를 간구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6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에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을 따라서 기억하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그것들이 하나님의 본래적 성품임을 의미합니다.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라는 표현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묘사할 때 한 쌍의 형태로 자주 등장합니다. 시편 40편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긍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자궁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것으로 자녀를 지키고 보호하려는 모성애와 같은 사랑을 의미합니다. 긍휼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성경의 다른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26절 말씀입니다.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읽어드린 말씀은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 과정에서 아이를 산채로 반으로 갈라주라는 판결에 대한 친어머니의 대답이었습니다. 물론 조금 전 읽어드린 구절에서 긍휼이라는 단어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시편 25편 6절에서 긍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라함을 열왕기상 말씀에서는 긍휼이라는 단어 대신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라고 번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 있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심은 마치 아이를 향한 불붙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어머니처럼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입니다. 인자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약한 자가 곤궁에 처해 있을 때 강한 자가 자발적으로 베푸는 사랑과 헌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럴 의무가 전혀 없으심에도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자기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다윗은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객관적으로 기억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따라 기억해 달라고 간구하였습니다. 죄인 된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죄인을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하심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항상 은혜가 먼저 옵니다. 남녀가 사랑에 빠졌을 때 서로의 눈에 콩깍지가 씌었다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콩깍지가 씌어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변함없는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아도 되고 죄에 대해 경각심을 갖지 않고 살아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신앙생활은 항상 은혜가 우리의 모든 행동보다 앞선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그때그때 심판을 받았다면 여기에 살아남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4번입니다. 8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라는 제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A번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으로 죄인들을 교훈하십니까? 8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십니다. 도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하나님의 섭리를 표현하는 단어로 인생 여정, 행동 양식 등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죄의 길에서 떠나 주님의 길로 돌이키기 위해서는 죄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훈련받아야 합니다. 단순히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죄인지 죄가 아닌지 머리로 깨닫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죄의 길에서 떠나 하나님의 백성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변화된 삶을 배우고 훈련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온유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유순한, 부드러운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죄의 길에서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부드러운 마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우리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라면 자녀를 징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신뢰하며 순종함으로 주님의 교훈을 받아들이고 배워야 합니다.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 자녀가 어떤 잘못을 해서 부모님이 야단을 칠 때 너 잘못했어 안 했어 라고 그렇게 말하면 자녀는 당장에 잘못했어요 라고 대답합니다. 대부분 자녀들은 그 상황을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 매를 덜 맞기 위해서 잘못을 빨리 인정하는 척하고 용서를 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모습도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때로 진심으로 죄를 후회하고 뉘우치며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볼 것을 고백하기보다는 지금 당장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빨리 건져주세요. 무엇이든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와 같은 기도를 더 자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현재의 고난을 빨리 벗어날 수 있는 길을 간구하지 않고 바른 길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죄의 길에 서지 않도록 저에게 주의 진리를 주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그 길을 훈련시켜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배우기 위해서는 우선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의 도를 배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유순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순종하는 자세가 요청됩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음을 떠올리게 됩니다. 죄 가운데 살면서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지내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죄에서 돌이킬 수 있다면 고난도 은혜입니다. 비번입니다. 하나님의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무엇이 됩니까?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들에게 인자와 진리가 됩니다. 길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수레바퀴가 같은 길을 반복적으로 지나가면서 만들어낸 자국이나 궤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반복해서 보여주고 계심을 말씀을 통해 발견합니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우리의 다양한 상황에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기보다는 우리의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방식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배울 때 성경은 시대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굉장히 동떨어졌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여러 가지 새로운 상황들과 문제들의 모든 답을 제공해 주지는 못할 것으로 여기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길은 그러한 우리의 다양한 상황에 그때그때 맞춤형으로 길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에 언제나 적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방식을 가르쳐 주시고 훈련시키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상황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인자와 하나님의 공의를 의미하는 진리는 서로 반대 방향에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하나로 존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인자와 공의를 동시에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입은 인생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자기 절제와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한 노력은 자칫 자신의 공로를 통해 은혜를 구하는 신앙으로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고행의 길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길입니다. 10번입니다. 다윗은 무엇에 근거하여 자신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요청합니까?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가 크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죄를 지으면서도 그것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어려운 점이 많은 사람들이 바로 죄 문제에 대하여 무감각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죄에 매여 죄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죄인인 줄 모르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인정하지 못하면 그 결과는 죽음입니다. 자신의 죄를 깨달은 사람은 도무지 자신의 힘으로는 죄를 해결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항복해야 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간구는 죄사함의 비결이 사람에게 있지 않고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임을 의미합니다. 기독교와 다른 모든 종교들이 차별되는 지점을 여기서 발견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사함을 받기 위해 정당한 대가를 치르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제 죄가 큽니다. 이제 용서를 구하고 싶은데 얼마의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라든지 앞으로 얼마 동안 금식하며 절제하겠습니다와 같이 말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헌금이나 금식이 신앙생활에 무용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밝히 말하는 바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범죄는 우리의 노력으로는 갚을 길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용서해 달라고 간구하였습니다. 이름이란 곧 그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이란 곧 여호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용서해 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죄사함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이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D번입니다. 경외라는 단어는 몇 번 반복이 되고 있습니까? 12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음이여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경외라는 단어가 두 번 반복돼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우리의 본능은 안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본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대부분의 두려움은 우리의 안전과 관련이 높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높은 곳에 있을 때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때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높은 곳에서 우리를 조심스럽게 하고 긴장을 갖게 함으로써 안전사고에 대비하게 합니다. 사나운 동물을 만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 동물을 피하거나 긴장감을 갖고 맞서게 합니다. 이처럼 두려움은 대부분 위험을 감지하고 위험을 피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가 매사에 바른 선택을 한다면 죄에 빠질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란 오직 하나님 안에서 안전을 추구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믿음으로 살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 이외의 대상으로부터 혹은 어떤 상황으로부터 두려움을 경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가족의 안전을 위협하는 그런 상황, 우리 가족의 행복을 위협하는 듯 보이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대상이나 상황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을 두려워하든지 우리는 한번 두려워하는 마음에 사로잡히면 그것에 매이게 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란 오직 하나님 안에서 안전을 추구하는 생활 방식을 의미합니다. 오직 주님 안에서 우리의 영혼은 안전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안전을 추구하는 것은 우상숭배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이루게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자체가 복입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은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함부로 말하는 태도로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습니다. 죄인 된 우리가 하나님께 도무지 나아갈 수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것, 그래서 자신을 의지하기보다는 겸손히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주님의 은혜를 바라는 태도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이루는 것입니다. 5번입니다.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는 제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A번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심정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15절에서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봄은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임이로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다윗은 지금 외롭고 괴롭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우러러 보았던 다윗은 항상 주님을 바라볼 것을 고백합니다. 항상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겠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원문은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구원을 베푸실 것임을 다윗이 확신하는 태도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외롭고 괴로운 상황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그 이유는 왜냐하면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내게 돌이키사라는 표현은 나를 향하여 얼굴을 돌리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시선을 피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시선을 간구합니다. 어린 자녀는 부모님의 시선 안에 있을 때 안정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CCTV처럼 불편하게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의 따스한 눈길처럼 자녀를 보호하는 부모님의 눈길처럼 그렇게 따뜻하게 그리고 친밀하게 느껴지십니까? 자녀는 부모의 시선 안에서 자유롭습니다. 저에게도 두 딸이 있는데요. 특히 둘째가 이제 막 걷고 뛰기 시작하면서 천방지축으로 아이들은 절대 걷는 법이 없죠. 짧은 거리도 항상 뛰어서 다니는데요. 항상 뛰어가다가 뒤를 돌아보면서 엄마 아빠가 뒤에 있는지 돌아보고 다시 뛰고 돌아보고 다시 뛰고 그럽니다. 처음 가는 곳이든 모르는 낯선 사람들이 많이 있건 상관없이 부모님의 시선 안에서 안정을 느끼고 누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드립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CCTV처럼 불편하게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의 시선처럼 부모님의 따뜻한 그 눈길처럼 친근하고 따스하게 느껴지십니까? 비번입니다. 다윗은 무엇이 많다고 호소하고 있습니까? 17절입니다.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마음에 근심이 많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근심은 고통, 괴로움이라는 뜻입니다. 많은 근심을 내가 풀어내려고 하면 오히려 근심에 함몰되지만 하나님께 우리의 근심을 내어드리고 맡겨드리면 모든 근심에서 해방됩니다. 고난에서 끌어내소서라는 표현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태도를 엿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돕는 분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는 물에 빠진 그 사람이 어느 정도 힘이 빠질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고난을 통해 내 몸에 힘을 빼는 법을 배워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10번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당한 곤고와 환난을 호소하며 무엇을 용서해 달라고 하였습니까? 18절에서 19절입니다.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 모든 죄를 사해 용서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곤고와 환난을 죄와 연결시키는 것은 현재의 고난이 자신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의 원인이 죄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고난을 겪을 때 죄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감기에 걸린 것도 물건을 잃어버린 것도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상식적인 신앙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고난을 겪을 때 그것이 나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그렇게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이 아닐까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C.S. 루이스는 하나님은 쾌락 속에서 우리에게 속삭이시고 양심 속에서 말씀하시며 고통 속에서 소리치십니다.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불러깨우는 하나님의 확성기입니다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 귀 기울이는 것은 복입니다. 내가 계획한 일들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가족들 모두 건강하고 직장에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평탄한 시기에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언가 조그만 것이라도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우리는 하나님께 엎드리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난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만드는 하나님의 확성기인 것입니다. D번입니다. 다윗은 주님께 피할 때 무엇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호소합니까? 20절에서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다윗은 주님께 피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호소합니다.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의지했던 것의 본질이 무엇인지 드러나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여도 고난을 만나면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의지했는지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을 의지했는지 우리 안에 숨은 우상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미친 사람인 채 하며 수치를 당하였지만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고 노래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삶을 노력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미친 사람인 척하며 누구나 보기에 부끄러운 그와 같은 상황을 당하게 되었지만 그는 여호와를 찾는 모든 자에게 좋은 것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상황으로 우리를 해석하지 않고 우리에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주어진 영원한 약속 안에서 우리의 삶을 해석하면 우리는 세상의 기준에서는 부끄러운 것처럼 보여도 언제나 찬양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2번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위한 간구에 머물지 않고 누구를 위한 간구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다윗은 자신이 고난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문제에만 함몰되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것을 위해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해 간구하고 있습니다. 신앙 공동체가 없는 개인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 속에 다수, 다수 속에 하나는 교회가 주님의 한 몸이면서 동시에 그 몸에는 각 지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고난 중에 혼자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공동체를 주셨고 기도의 동역자들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구역 성경 공부를 통하여 단순히 말씀을 지식적으로 배우는 것에 머물지 않고 말씀을 붙들고 각자가 처한 상황을 두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배운 것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4번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신뢰합니다. 다윗은 고난을 통해 자신의 죄를 경계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 심판하시는 분이시지만 죄의 대가를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대신 그 값을 치르셨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언제나 은혜가 먼저 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가 아무리 크고 많다고 깨달아진다고 하여도 그 가운데에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죄의 대가에 대한 빚진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빚진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나번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비결임을 압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비결임을 압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가 크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겸손하게 나아갔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반응은 죄로 인해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경외함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을 두려워하며 살던 우리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속에서 무엇이든지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답원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은 고난을 통해 죄에서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압니다. 다윗은 자신의 곤고와 환난을 호소하며 죄에서 건져주시기를 간구하였습니다. 죄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세계를 파괴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죄의 영향력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강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런 죄가 없으셨지만 인간이 죄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스스로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고난을 겪으셨기 때문에 고난 중에 있는 우리의 그 마음을 살피시고 위로해 주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그 모든 고난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십니다. 오늘 배운 것을 지난주일 설교의 관점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매일 주의 말씀을 열어 말씀의 빛을 받는 사람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말씀의 빛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고난을 겪을 때 세상의 관점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고난에 대해서 조언해주는 우리 주변 사람들의 말들, 또 뉴스의 여러 가지 정보들을 통해서 우리의 고난을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도 주님의 말씀을 열어 말씀의 빛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지혜로 우리의 고난을 해석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캄캄한 터널을 지날 때 출구에서 쏟아지는 빛을 만나는 것 같이 고난 중에도 말씀을 열면 빛 되신 주님께서 고난의 끝에 우리를 맞이하고 계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처럼 우리의 고난은 우리의 삶의 잠시 잠깐이요 우리가 앞으로 마주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광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한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의 빛은 마음속에 자리 잡은 두려움과 우울감을 물리치고 영적인 건강을 회복시켜 줍니다. 고난으로 우리는 마음 가운데 우울감을 느낄 수 있고 슬픈 감정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것 자체는 건강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와 같은 두려움과 우울감, 슬픈 감정이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도 주님의 말씀을 열어 말씀의 빛을 받으면 주님의 말씀의 빛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두려움과 슬픔과 근심을 몰아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우리를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다음 주 암송 구절은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과 시편 25편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 가운데 아무런 소망이 없이 살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불러주셔서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 가운데 살 때 때로는 낙심하고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서 목 놓아 울 수도 있지만 우리의 애가를 변하여 찬양이 되게 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의 말씀을 열어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 단순히 불평하며 낙담하기보다는 우리의 죄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가 주어진 삶을 사는 줄 알고 이 땅에서 마주하는 작은 일들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기도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고난 중에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100주년 기념교회 위에 구역 모임과 구역장 권찰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